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해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한 영혼도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며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주저하며 또 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을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는 항상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제자들 앞에서 큰 칭찬을 얻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막아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하고 그를 질책하셨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의 스승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갈 길로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교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련한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교리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성경이 선포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이 행하신 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들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 영국에서 그 세기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많은 그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뛰어난 그 인재들을 다룰 때에 사도 바울이 거론되며 사도 바울이 그 중심 주제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와 같은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다. 많은 것들을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설교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또한 그분을 증거하기를 원하였고 그는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 다른 모든 사도들은 한결같이 십자가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서는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한결같은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언급된 이 말은 지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성인들. 오늘날에도 많은 지성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이해한 결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헬라인들은, 지성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개념을 매우 싫어합니다. 메시아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또 그들을 물리쳐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영광을 가져올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그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꺼리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메시지의 그 중심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함도 없고 또한 구원도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하였습니까? 돌로 맞고 또 옥에 갇히고 굶기도 하고, 그를 따라다니며 바울이 죽기까지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또 떡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결사대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죄의 용서함도 없고 또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달려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흉악한 죄인입니까? 우리와 같은 혐오스러운, 그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까? 죄도 없으시고 또 흠도 없으시고 또 영광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에선 저도 죽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미래에 죽음의 그 순간이 다 찾아올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도, 또 부귀 영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길 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줌이 되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여러분,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무엇을 행하시려 하는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준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그 대속의 그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반복적으로 이 제사 제도가 행해졌는데요. 구약의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갑니다.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죠. 목을 쳐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짐승이 죽게 됩니다. 비로소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죄인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그 제사 제도, 그 동일한 원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무가치한 그 혐오스러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처럼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비열하고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무한하신 그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그 모든 구속의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마쳐졌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신비입니까?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생명이시고 영원까지 그 존재가 끝나지 아니하실 그 불멸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처럼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천국에 가서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놀라고 감탄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그 불멸의 존재,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것은 신비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합당하신 분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천한 자들을 대신하셨어요.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통역하는 선아 자매에게 그 영어 시를 발견하지 못해서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아 자매가 잘 또 통역해 주리라 믿습니다.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었지만 당신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시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나 이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마다하고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선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Anyon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이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이것이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깨달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에 세워진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사력을 다하게 하시며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내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주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